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성경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 아니면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뭔데도 한번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면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예배당이 조금 더울 거예요. 저 뒷문 반쪽, 저 문 다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조금 쾌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7장이잖아요. 7장은요, 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6장까지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착하게 살거나 잘생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딱 가지면 성경책으로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더러운 냄새나는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도 받고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저기 하나님 품에 가고 이 세상 살면서 음부의 권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를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 믿음이 손바닥에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머리에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마음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디로 믿습니까? 입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믿지 않고 어디로요? 마음. 그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믿음이 딱 잡으면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십자가가 내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외롭지 않게 그냥 막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이 특선했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1980년대쯤, 90년대 되기 전에 트럼펫 불면서 뭐 대학교 뭐 건물 위에서 한바탕 풀어제끼면 여자들 마음이 한달 하면서 그 누구지 저 오빠 좀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좋은 집사님 좀 늦으신 것 같아. 그때 불었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믿음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마음이 이제 이상합니다. 성경을 다 보시면요, 마음이 진짜 희한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마음이 딱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죽을 때까지 부패한 우리 죄성에 휘둘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에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도 우리 마음은 원래 어떤 겁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스려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신학용어로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성화라는 말은 신학 용어예요. Sanctification. 그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번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우리 삶과 생활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거룩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려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화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 성화의 과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패된 우리 죄된 모습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때로는 못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도 짓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막 떠나 싶고 더 짜릿한 걸 느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믿음이 여기에 잡혀 있고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는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성도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물붓듯이 퍼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신비한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가슴에 있는데 자기 가슴을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르는 꿈틀꿈틀꿈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7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대충 이런 거구나 대충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그 앞 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속에 있는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세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정작 뒤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 다니는데 이 마음 저 밑 구석에는 이상한 게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또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살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7장에 그러니까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바울의 고민이 뭔지. 바울은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어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요 그게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7장 15절 가정에서도 성경 보시고 컴퓨터에 다 나오고 합니다. 앞에도 나올 거예요. 7장 15절부터 이제 우리 천천히 사도 바울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랬네 나하고 똑같네 어머머 이런 말씀도 있네 나도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 마음속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15절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때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들이 막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 보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용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Allow를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NIV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Understand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게 뭡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 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정작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가요? 내가, 우리가. 이거는 진짜 진짜 고민스럽고 진짜 진짜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안 하고 미워하는 거를 지금 막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의롭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를 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워하는 거 해서는 안 되고 원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아, 율법은 선한 거구나. 이렇게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거 죄라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깨우쳐주는 게 누굽니까? 그럼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율법의 기능은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구나. 17절 이제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성도들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미워하는 거,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걸 그렇게 짓게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의 죄된 성격이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도 이 죄성이 끌고 가는데 지금 이렇게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이게 바울의 솔직한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만 원하는 일만 했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속에도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뭔가 우리 옛날에 그 죄된 습성 가운데 빠져있는 것들을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것 같아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돼가지고 단번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의 고민은 정말 그 고민이에요. 자기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주실래요? 바울이 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건 원리입니다. 성경 원리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로마 7장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6장 14절로 주신 겁니다. 우리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법을 적용받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큰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나, 사도바울, 그리고 우리를 보면은 정작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지금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이면서 이게 누구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는 행태는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건 내가 죄 안 짓는다는 뜻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 죄성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이, 죄의 악한 그런 것들이 나를 지금 통제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19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뭐는 행하고 있어요? 악은 행하고.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어디까지 갔다 왔죠?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갔다 오고 나서 썼는지 갔다 오기 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그 폭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지보담도 더 큰, 더 깊은,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마음 한구석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하지 않고 뭐예요? 원치 않는 거. 그런 것만 지금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도 다녀요? 전도도 다니고 있지. 선교도 다니고 있지.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 이거 죽을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다시 보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어떻게 해요?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노라. 하나도 안 행하겠어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내다보니까 원하는 건 안 하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9절 보십니다. 19절.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20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거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책임이 없네? 내 속에 있는 죄가 이거 못된 짓을 하게 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한 인격체예요.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다니까. 나라니까. 내 마음 속에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원래는 은혜의 법 아래에다가 죄의 법을 숨겨놨는데,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꿈틀꿈틀 올라와서는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사도라 그러는 나도 거기 지금 끌려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지금 감당을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성경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른, 참, 이렇게 이 돌아가는구나. 내 마음이, 신앙이. 그러면서 그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마음이 선한 것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이 다 버려지질 못해서 그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가 깨달은 한 법이에요.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라는 녀석이 같이 존재하면서 이게 어떨 때는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사도지만은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 왔지만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 감당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도다.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지. 23절은요, 제 설명 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보든지 뚝 떨어져서 자기를 보든지 자기가 보니까 세 가지가 보여요. 23절에.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법이 뭡니까? 이 육신의 법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지체라고 나오죠. 그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 지체는 내 몸뚱아리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눈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입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하는 거, 그 귀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발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런 지체. 이 지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좋아하면서 죄 짓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오, 다른 법이 있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그 다른 법이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법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요? 싸워. 여기 싸운다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저는 전쟁에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워게임이라고 전쟁 놀이 같이 해서 뭐 모든 군인들 동원해서 난리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봤어요. 전쟁에서 싸울 때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하나님의 법, 자기 마음이 원하는 법, 그 법하고요, 원하지 않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죽음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자기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지 말고 누가 이겨야 돼요? 대답을 안 해도 우리 다 압니다.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망의 법, 내 육신의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 법 아래로 성경을 보면 사로잡아 온다고. 이 전쟁 용어입니다. 포로 잡는 거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넣든지 죽이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로잡아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이 이제 천천히 봅니다. 세 가지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 다른 법이 있네? 그리고는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네? 그리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거를 자기가 보는 겁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보니까 다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그 법이 이겨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 앞에로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도의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잖아요. 이런 고민 하시다 가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늘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복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럼 앞에 있는 과정이 싹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십니다. 23절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세 가지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다른 법이 내 속에도 있네. 그 법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법하고 싸우네. 그 법은 죄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이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아 오네. 그러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뜻은 아주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참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까지가 곤고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한 것도 알고 참 참혹한 것도 알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고민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랴. 이 건져내랴도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우리 같은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하러 가잖아요. 목숨 내놓고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건져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 속에 한 다른 법이 있고 이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가지고 져야 되는데 이게 더 하나님의 법을 아래로 만들어가지고 사로잡아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들, 여기에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 8장은 다음 시간에 아니에요. 그 다음 25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되고 성령님이 개입되면은 이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다 알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냥 살면 내 속에서 법이 싸웁니다. 한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그 은혜의 법이 하나 있고 또 한 법이 뭡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의 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시고 하나님께 성경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기도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26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능력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씁니까? 죽을 때까지 이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5절 뒷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요? 죄의 법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제 8장에 들어가서 해결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죄의 법이 완전히 물러가서 죽을 때까지 이게 끝인가?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은혜 받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물러가는가? 그러면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를 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늘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만 떠나거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스리거나 이러면 여차없이 우리 속에 있는 옛날에 죄된 본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뭐 방법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손을 놓으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습성이 이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사도인 사람에게도 이게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나라에 있는 할머니 얘기예요. 우리나라 할머니 얘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할머니인데 네덜란드 출신의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78세 된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담배를 좀 끊고 싶은 거라. 50년 동안 담배를 끊어보려고요. 담배 클리닉에도 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는 막 사람들 지혜로운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새해에는 결심도 하고 그러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끊었어요. 어떻게 끊을게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할아버지를 한 분 만납니다. 그러다가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두 분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게 기니까 우리 이 예상 수명이 기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만날 때마다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맛있고 만날 때마다 해 뜨고 해 지고 새나라 가는 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우리 결혼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이 할머니를 보고 나 당신하고 결혼을 못 하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충격을 먹은 거죠.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끔찍해서 나는 결혼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에이, 쫀쫀하게 담배 냄새 그걸 왜 못 맡아? 헤어지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럼 나 지금부터 담배 끊겠어. 그리고 담배를 딱 끊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담배를 안 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50평생이요. 의술의 힘을 빌리고 과학의 힘을 빌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끊어보려고 했는데 못 끊었습니다. 근데 뭐가 끊게 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그것이 자기의 그 의지적으로 끊어지지 않던 걸 다 끊은 거예요. 어쩌면 왜 우리가 자꾸 집니까? 우리는 원리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알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것도 알고 믿음이 있으면 엄부의 권세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사망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것을 다 아는데 왜 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건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이게 자꾸 식어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사랑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분이 많아. 나 옛날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사랑받았다는 거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잖아. 그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지. 그럼 지금은 뭐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린 거 있죠. 미국의 저 김일성 저 사람이 담배 골초예요. 여기 혹은 이렇게 나 있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주치의들이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그럼 끊어보지. 그럼 못 끊고 했는데. 근데 끊은 거 아시죠? 김일성이가 어떻게 해서 끊은지 알죠? 어느 날 손녀를 안았습니다. 이 손녀가 지금 김여정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일성 일대기를 보면 그 끊은 게 나옵니다. 그게 손녀를 안았는데 손녀가 딱 입에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입에서 딱 나오는 거. 할아버지가 이북말로 뭐라 그래요? 하여튼 할아버지 동문지, 할아버지.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 입에서 담배 냄새 나면 나 할아버지 품에 안 안길 거야. 이북말로 했겠지. 동무, 그 피만 대갔어? 뭐 이런 게. 성도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치의가 당신 건강이, 당신 생명이 위협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걸 피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손녀가 할아버지 이 말에 딱 끄는 거 있잖아요. 다시는 그 다음에 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지. 그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왜요? 생명의 법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 져서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면은 딱 넓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회복해서 있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내 신앙이 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야지.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너 옛날 그거 또 하는구나. 아이, 그거 안 돼. 이렇게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면은, 나에게 있는 그 성화되지 못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진짜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도의 고민입니다. 이건 뭐 탄식에 가깝습니다. 이 탄식이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나의 탄식이에요. 또다시 보면 우리의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알게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눌러내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죄가 올라와서 다시 우리를 붙든다니까. 오늘 성경구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놓고는 이게 이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면서 사셨다가 저 천국에 가서 정말로 우리 주님 날 이렇게 안아줄 때, 참 그 찬송은 뭐 그렇게 손으로 안아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시잖아요. 참 주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 아주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다를 때보다 좀 더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려운 말씀 주었다 던져놓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 귀중한 생명같이 귀중한 재물들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